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16절, 17절 말씀 정도는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암송. 지금 이제 내용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한 표현 한 표현 속에 이제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부끄러운데 부끄러워 안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무나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너무나도 내가 자랑을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도 아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모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복음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주신 기쁜 소식.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리고 헬라인이나라는 말은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웠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주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참 이 믿는다라는 말만큼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게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지적으로 수긍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저희들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리 뭐 이렇게 네 가지 원리를 쭉 듣고 나면 저희들에게 이제 두 가지의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왕좌가 있는데 그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마음 문 밖에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발 아래 계셔서 우리를 섬겨주는 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와 절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쿠데타입니다. 영적인 혁명입니다. 혁명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 마음에 누가 왕이었느냐? 내가 왕이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앉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앉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에 앉히고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서 모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에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해 주고 나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들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번,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이 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자,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이것이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믿는 것이 될까요? 성도님들이세요. 이것은 믿음의 한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믿음에는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이제 교회에도 참 이 나이는 됐는데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형제들 자매들이 많은데 왜 안 가고 있냐? 그러면 청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형제들은 많은데 필이 꽂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제 형제들한테 물으면 자매들은 많은데 이 필이 안 꽂힌다는 거예요. 이 필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뭔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력서도 마음에 들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감정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리로 우리들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의지적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 믿음에는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가끔 폭우가 쏟아지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시골 쪽으로 갑니다. 시골길로 가다 보면 이제 물이막이를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하천에 아주 이렇게 좀 보기에도 부실한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아, 이게 영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리 앞에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지만 멀쩡합니다. 지금 10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지자체 단체장인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도장도 만약에 딱 찍혀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딱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해도 지자체 단체장 도장이 찍혀져 있으니까 아, 내가 한번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너무 뺑뺑 돌 것 같아. 감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멈춰서 버리면 아무리 내가 그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그것이 믿는 겁니까? 믿는 거 아니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서 그 다리로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 의지적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은 뭔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아주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LA 가서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딱 잡아요. 잡더니만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딱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에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붙잡고 별로 기도 요청을 안 했는데 이분은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제발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한번 압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스스로 생명을 끊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내가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던져버리는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수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담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더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복음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 우리가 이제 수긍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시는,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성도님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의.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이 로마서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너 바로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 내가 완벽하게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 광고 중에 용각사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럴 때 내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뜻이냐?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로마 당시에는 재판이 아주 발달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되려면 판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법의 기초에서 피고자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누구 이야기를 또 듣습니까? 변호인 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양쪽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말은 뭔고 하면 하나님의 법정으로부터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누구냐? 우리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마귀가 됩니다. 마귀가 율법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세 살 때 뭐 했고, 너 다섯 살 때 뭐 했고, 그리고 또 서른 살 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흔 살이 됐을 때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씩 우리들의 허물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검사인 마귀가 구형을 합니다. 보십시오, 피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법을 어기고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됩니다 라고 구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같은 사람 같으면 끝났구나, 이제 영원한 심판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판사가 딱 봉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뭐가 들립니까? 재판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변호인이 되셔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검사 우리 마 선생님이 이야기했는 거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잘못을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속해버렸습니다.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의 허물을 대신 담당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허물과 잘못을 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벌들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것을 다 담당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너는 많은 이런 율법에 근거해서 이런 잘못들을 범했지만 너의 모든 잘못을 내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속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바로 무죄다. 너는 바로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내 행동이 완벽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로우신 삶을 사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무엇이 나와 있느냐?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 범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벌거벗음을 깨닫고 옷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덮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이제 여전도에 하고 놀러를 가면 어차피 유행가를 한 곡 해야 됩니다. 한 곡 해야 되니까 그때 꼭 부르는 게 뭐겠습니까? 이 개똥벌레입니다. 개똥벌레.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인데 이 개똥벌레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인 수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개똥벌레 가사 아시죠? 아무리 우겨봐도 그 다음 뭡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저기 개똥 무덤이 우리가 50평 살 수 있고 뭐 온갖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어도 저기 개똥 무덤이 뭡니까? 내 집인걸. 우리 성도님들 원래 우리 집이 어디였습니까? 개똥 무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슴을 내밀어도 무엇이 없죠?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술 사주고 돈 빌려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내밀어 봅니까? 정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우정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가슴을 내밀어도 무엇이 없죠?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서 날아가는 새들도 멀리 날아갑니다. 이제 새들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가사입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 이거 아리랑 분위기인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제발 노래를 좀 해다오. 나 위해서 한번 칭찬 한번 해주고, 나 위해서 격려 한번 해주고,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주고, 나를 위해 노래를 한 번만 좀 불러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난난나나나나 쫙 하고 난난나나나나. 그 다음 뭐죠? 끝내주는 가사입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가 잠이 드네. 똑같잖아요. 술 먹고 잠이 들거나 똑같아. 당구 쳐서 돈 꼬라서 울거나, 아니면 뭐 도박하다 돈 꼬라서 울거나, 돈 띄고 울거나 똑같아.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가 다 잠이 든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간에 본질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원하지만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본질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패션의 시작입니다. 패션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느냐? 우리들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옷입니다. 옷. 그리고 이 패션을 갖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내 거는 얼마짜리다, 내 거는 얼마짜리다. 어떤 사람은 간판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다 그게 뭐냐? 바로 옷자랑하는 것입니다. 옷자랑하는 것. 그렇지만 그 것이 무엇이냐? 그 무화과는 다 말라버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완벽한 옷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아픔과 갈등과 아쉬움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유일하게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가려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고,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지만,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저는 죄악 덩어리고 모순 덩어리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실 만큼 나는 누구냐?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비로소 그렇게 저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입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치심, 하나님에 대한 모든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섭섭함을 덮어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셨던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우리의 과거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덮고 남을 만큼 예수님의 그 속죄가 완벽하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면 꼭 소개하는 그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소개했는데, 성도님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참 이 단순한 그림이 저를 수많은 두려움에서부터 저를 건져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내가 이렇게 붙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때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환난과 고통과 유혹이 올 수 있을 때 내가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놔버리면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믿음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장난을 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다고 우리가 딱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나나 키 끌으셔서 여기 앉아서 딱 여기 잡아버리시는 거죠. 여기를 잡아버리세요, 여기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삐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잘 안 들어주고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짜증이 났어요. 손을 놔버렸어요. 손을 놔버리면 믿음 사건이 끝이 납니까? 하나님은 놔버렸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놔버렸어요. 오늘도 짜증나서 술 한잔 마셔버렸어요. 끝났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잡고 계셔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오렌지 주스에 자주 나오는 건데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또 잡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시금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주고 환난을 통해서 흔들어 주고 오늘도 끌려오셨던 분들 중에 얼떨결에 흔들어 줘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흔들어 주면 다시금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복음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하실 때 믿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 흔들어버리신다니까요. 놀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면정신으로 붙잡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끝나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부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과 사랑을 붙잡고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믿음. 이제 우리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도 지난 6가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젠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비교는 안 되지만 바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 짓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마음에 전달이 돼. 내가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한다. 내가 그 고백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전히 이 한 주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복음을 통해 주님과 끊임없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만 우리가 같이 좀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 부활에 쏟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삶이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니 같이 한번 통성으로 짧게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